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내년 봄으로 예정된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독수리 훈련을 외교를 저하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재정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군 당국이 안보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연합훈련 시행 방안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수리 훈련 시행 여부도 협의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그때 공식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3, 4월에 열리는 독수리 훈련은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과 함께 미군과 한국군의 3대 연합훈련으로 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캔자스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사안 중에서 북한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이는 오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의 임무는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약속들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과의 협상에 시간표는 없다며 특정한 날짜를 설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1년여 만에 어제 홍콩에 기항했습니다. 미 해군은 성명을 발표하고 로널드 레이건호는 정박하는 동안 홍콩 주민들을 상대로 항모 견학과 체육 행사를 비롯한 교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 당국은 무역과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9월 미 해군 강습 상륙함인 와스프함의 홍콩 입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이 로널드 레이건호의 홍콩 입항을 허가한 것은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화해의 손짓을 보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의 홍콩 정박에 앞서 지난 19일 미군이 B-52 전략폭격기를 남중국해 분쟁 수역 상공에 전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덴마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와 군 장비 수출 승인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외교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예멘 내전 상황과 자말 카쇼기 암살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해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10건을 승인했으며 이미 승인한 건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19일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카쇼기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암살에 연루된 용의자 18명의 유럽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프랑스도 사우디에 대한 제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유가가 낮아지고 있다며 사우디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선 자말 카쇼기 사례에 대한 사우디 왕실의 연루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외 공작 활동의 배후로 지목됐던 군 정보기관 정찰총국 GRU의 수장인 이고리 코로모프 국장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GRU는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전직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 등 러시아의 각종 해외 공작 활동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올해 62세인 코로모프 국장이 오랜 중병으로 21일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 는 코로보프 국장이 지난 9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불려가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을 받았고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어제 산불 피해자가 집중된 파라다이스시에서 시신 두 구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지금까지 북부 지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로스앤젤레스 북부 벤츄라 카운티에서도 지금까지 모두 3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봄 미한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북 2차 정상회담은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대북지원단체들이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온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영향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내일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봄에 실시될 예정인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축소될 것이라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내년 3월로 예정된 미한연합 독수리 훈련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독수리 훈련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금 재조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훈련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대규모 상륙 작전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미국과 한국 육군과 해군, 공군 그리고 특수전 병력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실전 훈련으로 매년 3월과 4월 중 실시됩니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 직후 성명을 통해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은 제50차 안보협의회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포함한 군사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또 매티스 장관과 정경두 장관이 계속 모든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면밀히 검토하고 두 나라 군사령관들의 권고에 근거해 조율된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모와 범위 등 미래 연습의 다각적인 측면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독수리 훈련은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함께 미군과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3대 연합훈련으로 꼽힙니다. 특히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은 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내년에 실시되는 두 훈련이 전체적으로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해병대 연합훈련 등 대규모 정례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내년 봄에 예정된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답보 상태에 있는 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겠다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 과거 북한의 강한 반발과 대응을 불러왔던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양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 등 장비와 참가 병력의 규모를 줄일 방침임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미북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시작된 미국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비록 진전이 더디긴 해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해 나간다는 미국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두 개의 미한 해병대 연합훈련 그리고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 모두 4개의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연합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의 훈련까지 중단하는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이런 훈련들조차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들 훈련이 도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한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은 계속 중단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실시될 전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은 남북한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에서도 중단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예, 한반도 모든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합의는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인근에서는 대규모든 축소된 형태든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북정상은 특히 이 합의를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북한이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번 발표가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훈련 축소는 국방부의 발표대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저해하지 않을 뿐 협상을 촉진하거나 돌파구를 제공하지는 못할 겁니다. 현재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일 독수리 훈련을 예년처럼 실시한다는 발표를 했다면 이는 비핵화 협상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한 연합훈련 중단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취한 유일한 조치인데요. 양측한 신뢰 구축의 일환이자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 축소가 협상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움직임을 보면 미국과 북한은 이달 초로 잡혀있던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이후에도 상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 역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직접 확인하고 북한은 중앙정보국의 조종에 따라 불법 입국했다면서도 억류했던 미국인을 한 달 만에 석방키로 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곧 재개될까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따르면 회담 재개를 위한 양측의 대화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담이 곧 성사될 정도의 진전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현재 쟁점은 대북 제재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 건가요?
적어도 제재 해제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분명한 건 비핵화 진전에 맞춰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하지 않는 한 현재의 협상 답보 상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는 좀처럼 어려울 것이란 점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북 2차 정상회담은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캔자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KQAM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랜 논의가 될 것이며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했던 약속들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난 뒤 이제 몇 주일이 지났다며 당시 김 위원장은 계속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여기에 대응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을 계속 약속하고 있다며 세계가 힘을 합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러는 동안 미국인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미사일 시험도 없었고 북한에 핵실험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다며 이는 그 가족들과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에 시간표는 없다며 특정한 날짜를 설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하루 일을 해나가는 차원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날 다른 캔자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KCMOI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사안 중에서 북한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미국에 엄청나게 파괴적일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밝히며 또 북한이 오랫동안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북한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영내에 아주 좋은 일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매우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었던 전직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을 반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미 행정부 내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I've dealt with this issue when I was the negotiator right. going way back when we had the joint statement of 2005. These issues have to move concurrently, and I think that's what Secretary Pompeo is talking.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직접 협상에 참여했던 2005년 9.19 공동 성명 채택 당시에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속도 문제를 처리했다며 두 사안은 반드시 나란히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도 이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길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킹그룹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모르거나 생각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단독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한 간 긴장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President Moon has a lot of incentives to move as quickly as he can with the North. And not appear to be entirely,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과 연속된 행동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빠르게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당히 많은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 전에는 절대 제재를 완화하거나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온 만큼 양국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설명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한국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며 각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이 미 행정부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 concern because I do think that when the South Korean president, for example, went to Europe, he was trying to enlist the European
자신의 과거 협상 경험을 비춰볼 때 미국이 제재를 너무 성급하게 완화하려 들면 북한은 바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남북관계에도 불행한 일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That's very unfortunate for North-South relations because it's pretty clear that the denuclearization track is not going anywhere. It's stuck. Because the U.S. and North Korea are so far.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데 따라 남북관계 증진 속도도 늦춰지게 된 만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에도 큰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한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trilateral situation is worrying and it's a little complicated.
And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 한국, 북한 간의 관계가 우려되고 다소 복잡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미한 간 동맹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담겼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과거 북한의 협상 전례를 상기시켰습니다. 미북 협상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한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동맹인 한국에 이 점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so what the secretary is doing very appropriately is reminding our South Korean allies that we can't let the North Koreans do this.
폼페오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 미한 관계에 흠을 내면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양국이 서로 단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킨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존 조정관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남북관계 진전이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rump administration is afraid that if North Korea begins to receive economic benefits from the South,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기 시작할 경우 이것이 인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남북관계 진전 열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Are interested in as much of a peace agreement as possible. We're not against that, and this administration isn't against that.
다만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지 가짜 평화인지가 문제라며 북한이 한국을 가짜 평화로 유혹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언론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비핵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과의 단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 진전에 관한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1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다섯 달이 된 지금 퇴보를 보여주는 걱정스러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막판에 취소된 것, 소규모의 미한 공동훈련이 재개된 것, 그리고 북한 매체가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한 것 등을 그런 신호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요인이 무엇이냐를 놓고 미국과 한국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즉, 미국은 최대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상반된 인식이 추가 진전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불일치로 이어진다고 신문은 진단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신고와 폐기, 사찰을 위한 검증 가능한 계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신뢰 구축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신뢰를 주저하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선 김정은이 관계 개선과 경제 발전의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됐는지 시험해 볼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를 인용해 수천 명의 미국 사찰단이 북한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북한이 허용할 것이란 기대는 비현실적이며 미국도 지나간 일을 자꾸 되새기며 야단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은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이 서로 엇갈리는 많은 메시지를 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너무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게 문제라며 북한이 폼페오 국무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를 상대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회담을 개최하지 않고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 연락사무소 개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결국엔 북한과 제재 완화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국의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확대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의 단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몇 달 동안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인다며 특히 미국과 북한이 제재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당장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 때까지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 정부는 전방 감시초소 철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런 조치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독자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북 간 군사적 대치에 대한 공포는 누그러졌지만 북한의 핵포기 약속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관리들은 70년 된 미한 동맹의 균열을 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폼페오 장관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과속을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폼페오 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게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은 양국 간 이견이 이례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북 간의 빠른 해빙 분위기가 비핵화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지난 10월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미북 정상은 비핵화를 향한 노력과 한반도 평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등을 약속했지만 협상은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지난주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볼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북한 미사일 활동 관련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활동 지속을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비밀 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CSIS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12일 뉴욕타임즈와 CNN 등 미 주요 언론은 일제히 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를 통해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부정확하다며 우리는 언급된 장소들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으며 정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뉴욕타임즈는 같은 날 북한의 핵 사기 도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앞서의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신문은 사설에서 협상의 고수이며 사람을 읽어낸다고 자칭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회담으로 북핵 위협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말했지만 측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왜 그런지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다시 CSIS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장 해체를 위해 반보를 내디뎠다고 과시했지만 최소 13곳, 어쩌면 많게는 20곳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개선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CSIS의 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북한이 최근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활동을 게을리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논란은 북한의 미사일 활동 지속이 속임수에 해당하는 행위냐는 것입니다. 미 국가안보 정책분석가인 가레스 포터는 워싱턴의 비영리 기구인 아메리칸 아이디어 연구소 발행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의 19일 기고 한글에서 뉴욕타임스와 CNN 등 언론들이 CSIS의 보고서 분석을 잘못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은 북한이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하면서 주요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는데 미북 간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CSI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개선 작업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만큼 대대적인 수준이 아니라며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CSIS의 분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독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CSIS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북한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었습니다. 북한은 이 삭감물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며 미사일 기지 폐기가 의무 조항인 어떤 협정도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빅터 차 CSIS 한국 서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를 변호할 수 있느냐라며 가짜 외교를 위해서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읽어보라며 어떻게 북한의 무기 소지를 합리화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입장 역시 안보리 결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5일 뉴욕타임스의 해당 보도에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모든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6일 미 국제관계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언론이 CSIS 보고서를 오역하고 결과적으로는 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CSIS 보고서가 지적한 미사일 기지들의 존재를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것이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북한은 계속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신고를 거부해왔고 최근 미북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 어디에도 북한에 이를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기지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활동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북한과의 관여에 사실상 진전이 얼마나 없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에 드러나지 않은 북한의 무기기지를 비밀기지로 간주할 수 있는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뉴욕의 민간연구소 카네기 카운슬의 데빈 스튜어트 선임연구원은 19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뉴욕타임스가 북한에 관해 틀린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핵개발 중단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이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CSIS 보고서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숨겨졌거나 비밀 기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차석자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스튜어트 연구원의 글과 관련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무기 장소들은 숨겨진 장소 또는 비밀 장소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차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반박하며 논란이 된 기지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을 당시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것은 가동 중이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며 당신이 그 장소들에 대해 알 수도 있지만 과연 그 장소들이 북한의 신고에 포함될까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호주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요청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지원할 전문가 파견을 호주 정부에 요청했으며 호주는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때까지 호주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 일간지 더 오스트레일리아는 20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위한 전문가 파견을 최근 호주에 요청했고 호주는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진, 방사선, 지구 물리학 분야 전문가가 많은 호주는 비핵화 검증을 위해 북한에 갈 수 있는 여러 분야 전문가 명단을 미국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독자 제재 선박 7척이 다른 나라 항구와 공해상을 활발히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 재무부는 이들 선박들과의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재무부는 문제의 선박들이 유엔이 금지한 활동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미국의 독자 제재 선박들이 운항 중인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발행된 북한 운송주의보를 상기시켰습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2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운송업계와 연관된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설명한 북한 운송주의보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특별히 1번 부록에 수록된 내용들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행한 이 주의보는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재 위반자에 따르는 법적 조치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가 명시한 1번 부록은 해외자산통제실 제재 대상, 즉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과 거래할 때 따르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보에 따르면 미국의 법령은 미국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관련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량의 연료를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재 선박과 거래를 하는 경우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BOA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최소 7척의 선박이 최근 다른 나라 항구나 공해상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인 청운호와 고산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와 일본 근해에서 각각 발견됐습니다. 또 러시아 선적의 세바스토폴호는 지난 9월 이후 부산항에 머물고 있고 또 다른 선박 러시아 패티잔호는 19일 급유를 목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뒤 떠났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미 정부로부터 독자 제재를 받고 있을 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입장에선 특별히 입항을 금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들은 종종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활동에 연루돼 왔다며 북한의 선박 간 환적과 불법 무역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에 북한 운송과 관련된 제재에 대한 언론 보도문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북한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은 모두 101척으로 절반에 가까운 42척이 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인권을 유린한 북한 지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안녕이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지독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극악무도한 행동들에 대한 북한 지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일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인권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램노프 경제사회담당 참사관도 지난 15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With this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gain send a clear message to the DPRK.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자행한 많은 인권 유린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일부 대북 지원단체들이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온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각국의 확고한 제재 의지 속에서도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영향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로프 스쿠그 유엔 주재 스웨덴 대사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also informed today and we had asked OCHA to come to the Security Council to give us an update about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at situation is dire. There's no question that
스쿠그 대사는 21일 북한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를 초청해 실정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상황이 심각해진 주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 유지 지원을 제공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쿠그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오차 역시 이런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know that the humanitarian needs are enormous. And we were that was reiterated by OCHA today. And despite the humanitarian exemptions that exist inside the resolutions.
아울러 인도주의와 관련한 지원 금지 면제 조항이 안보리 결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문제에 있어 부정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 8월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대북 지원 단체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 등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유예 조치가 늦춰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일부 대북 지원 단체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쿠그 대사는 미국이 일부 대북 지원 품목에 대한 면제 요청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북 제재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We certainly believe that you know we should have we believe that there is effective monitoring on the ground and therefore we should probably be able to step back in terms of not being too concerned.
다만 우리는 현장에 효과적인 감시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제재 위원회의 면제 조치에 대해 너무 우려하지 않는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제기된 일부 나라들의 주장도 소개됐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 일괄적인 면제를 줄 경우 지원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란 제안이 나왔고 북한이나 미국과 더 가깝게 연관된 나라들 사이에선 은행과 통관 문제가 쟁점 사안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쿠그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council has shown strong resolve and unity on the DPRK issue. And that has contributed to the momentum that we've seen over the last year.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 강한 결의와 단합을 보여줬고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목격해온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전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룬다는 관점에선 아직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카렐 반 오스토롬 유엔 주재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재는 제재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의 목적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As I said before, the sanctions are not in existence for sanctions' sake. They have a very clear political purpose. first of all, to get a political process going, which would lead to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반 오스토롬 대사는 제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절차를 진행시키려는 명확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며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9월부터 전문가 패널의 새 중간 보고서에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개를 막았다가 내용을 수정한 후 이를 해제했는데 미국은 수정 전 원본대로 공개돼야 한다며 보고서 공개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간섭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은 더럽혀진 보고서 공개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 등 6개국 과학자들이 유령 입자로 알려진 중성미자 검출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현장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도 북한의 원자로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 6개국 물리학자들은 최근 과학 저널 사이언스의 서한 형식으로 게재한 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중성미자 뉴트리노 검출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한 작성에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와 스탠포드대, 예일대 버지니아 공대, 영국의 리버풀대, 그리고 독일 막스 플랑크, 중국의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과 서울대 등에 소속된 15명의 연구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중성미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가운데 가장 가벼운 입자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며 다른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이 힘들어 유령 입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입자는 빅뱅 또는 태양의 핵융합 등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핵연료 분열 시 인공적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연구원들은 중성미자 검출기는 원자로의 열 출력과 연료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 주변에 이 검출기를 설치해 원자로 건물 내부 접근이나 작동 기록이 없이도 원자로 폐쇄나 민수용 전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작성에 참여한 패트릭 후버 버지니아 공대 물리학 교수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검증 도구는 원자로 내부에 최소 10에서 15cm 정도 가까이 설치돼야만 원자로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always needed the detector to be underground.
Right.
Not very deep, but at least 10, 15, 20 meters so that you could operate the detector.
그러나 원자로 외부에 있는 화물 컨테이너나 트레일러 또는 트럭에 중성미자 검출기를 설치하면 원자로 내부에 접근하지 않아도 기존 검증 도구와 같은 수준으로 원자로 활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훨씬 높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로에서 10에서 3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소규모 중성미자 검출기를 설치하면 해당 원자로에 있는 플루토늄 양을 파악할 수 있으며 원자로 100에서 200m 인근에 설치하면 원자로 가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en you can maybe get as far as away as 1 km. In the case of Yongbyon, and that's actually shown in
또 영변 핵시설의 경우 중성미자 검출기를 원자로에서 최대 1km까지 떨어진 지점에 설치해도 원자로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며 영변 약산의 터널을 설치해 이곳에 약 30톤 대규모의 중성미자 검출기를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성미자 검출기는 우라늄 모니터링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원자로 가동 여부와 플루토늄 관련 모니터링을 위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치 비용과 관련해선 과거 미국에서 실험용으로 4톤 규모의 중성미자 검출기가 설치될 때 약 500만 달러가 투자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서한에서 합의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중성미자 검출기는 매력적일 수 있다며 원자로 접근을 최소화하고 원자로 가동 기록이 중지된 이후에도 가동 기록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적했습니다. 후배 교수는 대북 협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중성미자 검출기와 같은 검증 옵션이 있다는 점을 알고 북한과 합의를 노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want to make sure is that the people who in the end will be sitting at the table and negotiate an agreement know that this option exists.
또 제안의 세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과학 저널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성사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연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서울을 답방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전문가들은 비관적이진 않지만 쉽지도 않다는 신중한 전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지연되면서 남북한 정부 모두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미리 있고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남한 답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 맞부분이 선제적인 게 아니어졌기 때문에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연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뭐 고민에 좀 빠진 거죠. 다시 말해서 연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순리대로 수년을 할 것인가 분위기 절대 올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나쁘니까 오히려 남북은 전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답방을 실천하는가 그냥 연내에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적인 것 같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수석연구위원도 북미 관계 진전이 뒷받침돼야 4차 정상회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한국 답방이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또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핵 문제에 대한 큰 틀에서 이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지연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래서 그 논의가 지금 확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미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한이 긴장 완화 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송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 정부가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당장 답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답밖에 없는 남한 답방에서 큰 성과 없이 하기에는 본인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미협의체 돌아가고 있고 철도도 연결 그것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물질적인 대가가 아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뭐 관광 사업이 되든 자원을 뭐 가져가든 뭐 인력을 송출하든 무언가 달러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손발에 막혀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러나 대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기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조기에 답방하는 건 틀림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북미 정상회담과 꼭 연결해서 생각할 건 아니라고 본다며 협의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 연내에 답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고 말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연내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린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임을 지적하며 답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발언은 남북한이 오히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교착 상황에 놓인 미북 비핵화 협상을 타개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김 위원장과 더욱 허심탄회한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최근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관계 등을 논의할 미한 워킹 그룹을 향해 남북 관계를 파탄 내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계획 진전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현재로서 변화된 내용이 없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북미 관계에도 속도 내자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성열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개선을 동시에 견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풀이했습니다.
뭐 한미 그 워킹 그룹도 만들었고 기본적인 목적이 뭐 일방적으로 남북 관계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그 토대 위에서 남북 관계를 이제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남북 관계와 연동이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생각도 뭐 그런 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김준영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 등 여러 부정적 기류로 인해 내부에서 한국 방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올수록 오히려 남북이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서 살려가는 게 낫느냐, 아니면 원래부터 이걸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밑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대역기 집회도 있고 자기들의 최고 존엄이 내려가서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 반대가 더 심해졌을 거라고요. 가서는 안 된다고 좀 밀어야 된다고 아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시간에 느긋한 편인데 남북이 일찍 시간표를 제시한 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 같다며 김 위원장의 한국 답방 시기도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갔듯이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나 비핵화와 관계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서울 답방을 조만간에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김정은이나 이쪽 김씨 일가의 통치는 즉 일본의 과거의 천황처럼 완전 무기를 해야 되거든. 절대 반대가 나오면 안 되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한국 사회는 아무리 정권이 그쪽을 평화의 사도로서 이렇게 분식을 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 의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여기 왔을 때 그러한 반대 의견들이 제대로 그건 뭐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된 거라면 그 소위 완전한 신적 존재라는 그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 얻는 것보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 이게 아니면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릴 게 많지 않나.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까.
실제로 한국 내 보수 진영과 인권단체, 탈북민단체 등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국군포로 송환,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인권 개선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그의 한국 답방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밀 아메리카, 팝 음악의 황제 마이클 잭슨 1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